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Genesis 2:9. Please read with me.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made to spring up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was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men.
아침에 좀 제가 교회에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요 근처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이 동네를 좀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이게 여름이 아니라 한 뭐 가을 또 가을도 상당히 선선한 가을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맑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예, 그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요 파크 주변으로 조금 걸었습니다. 걸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좋다. 정말 좋다.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렇구나. 아,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겠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좋아 보이겠구나. 다 귀하고 다 좋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동시에 어떤 마음도 같이 드냐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좋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좋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가려서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설교 시작을 약간 좀 무슨 얘기인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좀 그러한 주제입니다.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영원,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올 초부터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요. 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제자 목사님하고 이제 한 주씩 걸러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제 자신에게 엄청난 깨달음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일부러라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종교적인 생활 그 속에서 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typical한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몰라서, 아직 안 나타나서,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내가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드려요. 사실 그런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익히 이 몸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들, 습성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소위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불교도 들어왔고 또 유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기본적인 틀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틀 위에서 역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찾아야 되고 심지어는 한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흔히 말하는 것이 하늘의 뜻. 네. 또는 뭐 팔자. 예, 네, 운명.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 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기록일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을 갔어요. 그렇죠? 전도여행 중에 아덴을 갔습니다. 예. 아덴은 뭐 지금도 아덴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신전들이 많아요. 그렇죠? 신전들이 많고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곳이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미신적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진 제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정말 종교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덴하니까 냉철한 철학의 도시인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언노운 갓이 누군지 말해주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리에 계세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자체를 여전히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전에도 우리 한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 제 성경으로는 109쪽입니다. 구약성경 109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감춰진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에게 감춰진 거, 숨겨진 거,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너희가 무슨 수를 써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드러나 있는 게 있어. 드러나 있는 거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어. 그 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그 모세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시대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죠. 66권 성경 말씀이 전체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뜻은 내가 드러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와 소위 자연 종교, 뭐 샤머니즘, 불교, 유교, 뭐 힌두교, 뭐 이슬람 뭐 등등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위 첫 단추라고 그러잖아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 다음서부터 계속 틀리게 단추가 깨져요. 그럼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은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 다르지 않은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겨울에 제가 왔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예, 지난 겨울에 했던 얘기예요. 뭐 기억조차 잘 안 날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단어를 주목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tested.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것을 익숙하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뭘 하살했습니까? 자신의 그 갑옷을, 그렇죠? 투구와 이런 뭐 이렇게 갑옷을, 에? 모든 그 이 장비를 주니까 소년 이 다윗이 이게 몸에 걸치니까 이게 너무 크고 안 맞겠죠. 익숙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은 불편해서, 예. 내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편하지 않아서 내가 그걸 잘 쓸 줄 몰라서 그거 이상의 의미예요. 바로 그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적응이 되어 있느냐 또는 길들여져 있느냐 습관화되어져 있느냐 내가 디스플린이 되어져 있느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런 투구가 아니고 갑옷이 아니고 창과 방패와 칼이 아니고 뭘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길이었어요. 다윗이 익숙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걸 갖고 나가야 이깁니다. 이게 화력이 있고 이게 어떤 칼이 찔러도 뚫리지 않는 방패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과연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느냐 길들여져 있느냐 그렇게 적응되어져 있느냐 훈련되어져 있느냐 디스플린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자연종교, 샤머니즘.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눈을 띄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절대 여기에서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살면서 보는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글 성경도 잘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그렇게 잘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이 성경으로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적은 단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적은 단어, 쓰신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Bereshit,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적응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짧은 구절을 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장을 시간 되는 대로 많이 읽기도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윗이 길들여졌던, 익숙했던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도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읽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성경을 읽으면은 됐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니까 됐지. 뭐 더 이상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나한테 유익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나한테 복이 돼.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자연종교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즉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정확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읽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큐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 예,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돼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는데 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한 70년대, 80년대, 대충 한 70년대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 큐티라는 말이. 그러면서 그 큐티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서서히 바뀌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과 어떤 우리의 그 관심이, 강조가 서서히 하나님에서부터 나한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아예 그런 성경 공부가 너무나 많아요. 예, 아예 큐티를 그렇게 하는 걸로 책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이 저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자세요. 그 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책이라고 치면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책을 저자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쓰실 건데, 펜이 나가면서 제일 처음 쓰신 단어가 뭐냐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당신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있었고, 예. 태초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을, 천지를, 모든 것을, 우주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많은 경우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대 이전에 소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흔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요. 창세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게 바로 태초죠. 만물이 있기 이전에 그것이 이 바로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최초에 등장하는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라는 관심보다 그 태초가 무엇인지 무엇 when보다 what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자마자 제일 처음 물론 제일 처음 만든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 이미 그 빛은 존재하는 순간 바로 시간과 공간 time and space가 따라가요.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이 태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빛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존재가 되고 공간의 존재가 돼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죠. 빛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고요. 빛은 있어도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타임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이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앞부분에서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그 너머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너머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에덴 동산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창세기 2장은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했는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두셨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다리 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커스가, 강조가, 시선이 어디로 가게끔 디자인이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에 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나무 하나가 더 있어요. 소위 죽음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죽음이 뭔지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얼마나 슬픈 건지,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마음 아픈 건지, 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직접 경험은 안 했어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죠. 단지 죽음은 생명이 아닌 게 죽음인 걸로밖에 인식이 안 되겠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소위 이 영원 또는 성경에서 이제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명이라는 것과 합쳐가지고 영생 이렇게 많이 붙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생,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말을 하고 있죠. 영생을 말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 자체를 나의 유익으로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읽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 좋은 거야. 그렇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한 생명이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성경 맨 끝에 가서야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네, 성경 맨 뒤로 가려니까 맨 앞에서 맨 뒤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네. 성경 맨 마지막 장 2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있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요. 21장 1절에는요, 바로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 대비해서 옛 원래 하늘과 원래 땅 그것과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새 하늘, 새 땅,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태초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태초가 언제지? 시간이 생기기 이전이야. 시간보다 그 전이야. 우리는 그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장소로 바뀌어요. 장소 개념으로 바뀌어요. 어떤 장소로 바뀌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뀌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새하늘이고 새 땅이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가 바로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죽음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놓은 것이 영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셨는가? 여기에서 왜 이 말부터 하셨는가? 같은 한 문장을 말씀하셔도 왜 이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뭘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일 처음에 던지신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바로 영원이신 거예요. 그 영원이 막연하고 뭔지 모르겠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영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이고 그분과 교제가 영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게 하셨어요. 예, 우리도 어디에 사시는지, 예, 우리 동네가 예, 어떤 정말 예쁜 동네고 좋은 동네고, 예, 우리 다 좋은 데서 살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가 바래야 될, 우리가 아마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겠죠, 이 지상에서. 그런데 그 에덴 동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너무 좋아. 너무 살기 좋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오히려 내 눈을 가려요.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깊이 잠기면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다른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느껴야 된다라는 말이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느끼기도 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원의 상태 하늘 느끼시기 바래요.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봤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의 그 표현들이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따뜻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표현들이 직설적인 그러한 표현보다 약간 좀 은유적인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5절, 17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제요? 창세 전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것이 in the beginning. 태초의 그때예요. 자, 좀 더 내려가서 24절 한 군데 더 봅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요? 창세 전부터.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나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그 곳이라는 것과 그 전이라고 하는 때가 만나죠. 하나라는 거죠. 바로 창세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죠. 하나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는 장소 개념인데 그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스포츠 경기할 때도 종종 보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페르시 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한다. 그때 이터널 라이프가 바로 이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있었던 그것이에요. 태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원래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영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해서요.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줘요. 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호한 표현이죠. 들어가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좀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쓰는 요한의 어떤 그 요한적인 그런 표현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다시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요 단어가 다시 어디에 등장하냐면 한 장 넘기시면은 31절에 등장해요. 거기에는 우리 성경이 이 똑같은 단어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서는 거듭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영어성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31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계속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가 누구냐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와 하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성경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세요. 위로부터 하늘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표현. 36절 마저 한 번 더 볼게요. 36절 보면은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단어는 그냥 은유의 상징의 수사적인 단어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은 안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전혀 볼 수는 없는 건데 다시 말해서 느낄 수 없는 건데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그렇게 수사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정리해야만 할까요? 우리 아무도 영원이 뭔지를 말로, 머리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쵸? 영원이 뭔지. 왜냐하면 영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영원이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이고, 천국이고, 영생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어느 다른 표현보다도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언제 봐요? 죽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내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초자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것, 손에 안 잡히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 기독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의 존재예요. 이 자연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자연이 익숙해요. 사울은 자기 투구와 헬멧이 뭐 이런 뭐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겠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자연 가운데, 이 창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창조가 있어 익숙하고 이 자연이 익숙하고 물질이 익숙하고 부와 영화가 익숙해요. 물질이 익숙하고 돈이 익숙해요. 사실입니다. 그거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거 너한테 다 줘. 다 주는데 그 너머를 봐.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봐. 내가 있어. 너머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그거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절대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수억만큼을 내가 가져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주고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건강을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은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즐거워하시는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즐기시는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